EBS 라디오 고전 읽기 김만중의 구운몽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오늘이 벌써 4월하고도 29일이나 됐네요.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요. 아유, 시간 참 빠르죠. 어느새 4월이 훌쩍 다 지나갔어요. 오늘부터는 한국의 몽자류 대표 소설 구운몽을 각색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미리 구운몽을 좀 읽어보니까 어찌나 낭자들이 많이 나오든지 이 낭자 저 낭자 참 헷갈리더라고요. 2주간 방송될 구운몽은 낭자들 이름만 잘 기억해둬도 이야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오늘도 낭자가 아니라 낭독 함께 해주실 백운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 백운철입니다.
아, 남자구나.
남자 1호로 할까요, 저는?
좋으네요. 자, 이분이 진짜 낭자예요. 오늘의 낭자, 까메오, 안나양.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낭자라는 말 알아요? 안나양은?
아니, 사실은 잘 몰라요.
몰라요? 안나양 같이 그런 나이대에 네. 여자. 그러니까 아. 아주 앳되고 이쁘고 그리고 어린 여자.
아.
그러니까 안나가 지금 낭자인 거예요.
아, 알겠어요.
예, 이 구운몽은 유난히 등장인물이 많아서 우리 안나양이 오늘 여러 가지 역할로 연기력을 빛내줄 겁니다. 기대할게요.
네, 파이팅.
아, 너무 기대되는 게 아까 이 부스에 들어와가지고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 낭자 저 낭자 정말 많이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얼굴도 막 이렇게 살짝 상기됐어요. 밝게.
네, 빨간 낭자.
네, 구운몽 첫 번째 날 낭독 들어갑니다.
노승, 남학에서 묘법을 강론하고 소승은 석교에서 선녀를 만난다.
천하에 이름난 다섯 산이 있으니 이름하여 동쪽의 태산, 서쪽의 화산, 가운데의 숭산, 북쪽의 항산, 남쪽의 형산이니 이를 일컬어 오악이라고 한다. 오악 중에는 형산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남쪽에 구이산이 있고 북쪽에 동정호가 있으며 상강이 삼면을 두르고 있다. 형산의 72 봉우리 가운데 오직 다섯 봉우리가 가장 높으니 추균봉, 자개봉, 천주봉, 성릉봉, 연화봉이 그것이다. 항상 구름 속에 묻혀 있어 청명한 날이 아니면 이곳을 볼 수 없다. 당나라 시절 서역의 중이 천축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와 형산의 빼어남을 사랑하여 연화봉 아래에 초암을 짓고 대승법을 강론하여 사람을 가르치고 귀신을 제도하였으니 교화가 크게 일어났다.
부처님 법은 소승에도 그치지 않고 대승이라 바로 불승입니다. 바로 모두가 부처님이 되는 법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무상이고 무야고 공일망인정. 성자가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나 너나 어떠한 것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 대사를 두고 산부처 세상에 나왔다 하고 부유한 사람은 재물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은 노력 봉사하여 큰 절을 지었다. 이 절의 웅장함이 남북에서 으뜸이니 두보의 시에 표현한 모습과 같다.
절문은 동정호뜰을 향해 열었고 법당의 기둥은 적사호의 바퀴였다. 5월의 찬바람은 부처의 뼈를 시리게 하고 여섯 시각 하늘 풍류는 향로에서 피어나는구나.
서역의 중은 항상 금강경 한 권만을 지니고 있으니 사람들은 그를 두고 유교화상 또는 육관대사라 하였다. 육관대사의 문화에는 제자 수백 명이 있었는데 계행이 높고 신통함을 얻은 제자는 300여 명이었다. 그 중에 성진이라는 젊은 제자가 있었으니 얼굴이 백설같이 희고 정신이 추수같이 맑아서 나이 20살에 삼장경문을 통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
자자 조용. 오늘 1교시는 부처님의 말씀 시간이다. 책 389페이지 피고 형광펜 잡고 밑줄 쫙. 위에서 다섯 번째 줄부터 내가 읽어보겠노라.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우주의 본래의 모습이다. 무상이고 공이고 무하고 다 텅텅 비어있지만 그 공자리, 공의 정체는 무엇인가? 공의 알맹이는 무엇인가? 자, 이 물음에 대답해 볼 제자 누가 있느냐?
자, 스승님. 공은 다만 공이 아니라 그 불성이라 하는 우주의 참다운 진리, 만곡동을 갖춘 우주의 참다운 진리인 그 부처님 성품 불성이 거기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이른바 일불승, 모두가 다 부처님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신통하다. 역시 성진이의 총명과 지혜가 너희 중에 단연 빼어나니 내가 성진이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구나. 다들 성진이를 본받도록 하여라. 자, 오늘 수업 끝.
어느 날 육간대사가 제자와 더불어 큰 법을 강론할 때 동정호의 용왕이 흰옷을 입은 노인의 모습으로 법석에 참여하여 경을 들었다. 그 후 육간대사가 제자 성진에게 말하기를.
성진아.
네, 스승님.
동정 용왕을 아느냐?
아, 그럼요. 알다마다요. 동정호에 거주하시는 용왕님 아니십니까? 스승님의 경을 여러 번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동정 용왕이 여러 번 나의 경을 들었는데 아직 담례를 못하였단다.
네.
내 늙고 병들어 산문을 나지 않은 지 십여 년이라 내 몸은 산문밖에 가벼이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 나 대신 성진이 네가 용왕에게 사례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야, 아, 저야 영광입니다, 스승님. 제가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이에 성진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육환장을 이끌고 동정호를 향하여 갔다.
네, 그때도 밑줄 쫙 했네요.
진달래 꽝야도 올리는데.
예, 이 구운몽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 이 구운몽은 조선 중기 전형적인 양반 사회의 이상을 반영한 본격적인 고전 소설이라고 해요.
네.
또한 귀족 문학에서 평민 문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작품이고요. 현실에서 꿈으로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환몽 구조를 바탕으로 한 몽자류 소설의 효시죠.
네.
또 김만중이라는 이 작가, 우리는 이제 저희는 이제 작가라고 부를 텐데 김만중이라는 작가는 노론 벌렬층의 일원이라는 자신의 처지에 어울리지 않게 그때에는 이단 시대던 불교 이런 폐서 등에 네. 관심을 많이 보였대요. 이러한 점이 소설을 지을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아, 그렇다면 김만중은 왜 구멍을 지었을까요?
이것도 네. 저도 이제 딱 이걸 보고 알은 거지만 어머니가 책을 그때는 중국에 있는 소설을 들여올 때였는데
네.
안 갖고 왔대요. 엄마.
아~
어머니 부탁을 들었다가 까먹고 들어가서 불이 나게 자기가 지었다는 얘기도
어머,
있고.
어머, 어머, 어머.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윤씨 부인의 한가함과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후딱 썼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유, 착한 아들이네.
전설 그래. 거의 전설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재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루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후딱 짓지.
그렇죠.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이때 이 시절에 네. 그 우리 국문 소설을 지을 때 배경을 다 보면은 그 시절 조선으로 하질 않아요.
오.
그 이유가 조선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하면은 다 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
일부러 그 중국 당나라 배경으로 해가지고 모르잖아요. 제가
아.
아프리카를 모르니까 내가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그냥 마음대로 써도 모르니까
장소를 뭐 이쪽 막 축지법을 써가지고 어디 갔다 왔다 하더라도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네. 좀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당나라 네. 이런 배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나양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느라고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노래 좀 소개해 주세요. 노래 네. 한 곡 듣고 가야죠.
네, 오늘 첫 번째 노래 악동 뮤지션 신곡이에요. 어. 제가 제목을 알려줄게요.
네.
I love you.
안나가 소개해 주신 노래 악동 뮤지션의 I love you 들으셨습니다. 자, 구몽의 주인공 육관대사와 성진이가 등장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낭독 이어갑니다. 한편 성진이 동정용왕에게 간 후 한신하가 육관대사에게 이르기를
대사님, 남학 위진군의 위부인이 시녀 8명을 보내 우리 절간문에 이르렀습니다.
오호, 위부인이 시녀들을 들어오시게 하거라.
예.
그러니 팔선녀가 차례로 앞에 나와 신선의 꽃으로 대사의 주위를 세 번 둘러 훑은 후에 위부인의 말을 전했다. 상인께서는 산의 서쪽에 처하고 나 위부인은 동쪽에 있어서 사는 곳과 먹는 음식이 서로 접하여 있으되 천도의 일이 나를 수고롭게 하여 나아가 상인의 맑은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삼가 12 8명을 보내 대사의 안부를 묻고 겸하여 하늘꽃과 신선의 과일과 칠보문금으로 구구한 정을 이루나이다 라고 위부인께서 전하셨습니다. 시녀들은 각각 가지고 온 화과와 보물을 대사에게 전했다.
노승이 무슨 공덕이 있기에 이리 후이 대접을 해 주시는지 위부인께 감사함을 전해 주시오.
육관대사는 여덟 선녀에게 제배하고 대접하여 되돌려 보냈다. 육관대사에게 위부인의 말을 전한 선녀 8명은 문을 나와 서로 의논하되
육관대사님이 절을 세운 뒤로는 위부인의 땅과 육관대사의 땅 경계가 생겨서 나누어졌어요. 마치 초나라 항왕이 홍구로서 초나라와 한나라의 경계를 삼은 것과 매한가지야. 안 그래?
그래, 예, 맞아. 그러니 연화봉의 경치를 지척에 두고 구경도 못했지. 봄에는 연화봉의 수목이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아우, 하도 못 봐서 이젠 잊을 지경이야.
그럼 우리 해가 저물기 전에 연화봉 구경이나 할까?
어, 그래, 예, 좋아. 연화봉이의 옷을 떨치고 폭포수에 관끈을 씻고 글을 읊는 건 어때?
그래, 그래. 어?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 자매들에게 그 유람을 자랑하자.
선녀 셋이 이야기를 하니 나머지 5명 모두 그 말에 동의했다. 여덟 선녀는 천천히 걸어서 연화봉 정상에 올라 풍경을 즐겼으니 때는 바야흐로 춘삼월이라. 온갖 꽃이 골짜기에 가득하였으니 붉은 안개가 끼인 듯하고 새들의 다채로운 소리는 생황을 연주하는 듯하여 봄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아, 좋다. 이렇게 다리 위에 앉아서 물을 굽어보니 물의 맑음이 마치 광릉의 보배인 거울을 새로 닦은 듯하네.
광릉? 아, 거울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
어, 맞아, 예. 거기서 만들어진 거울은 떨어뜨려도 깨지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눈은 사슴 눈망울처럼 크게, 코는 태산처럼 높게, 입술은 젤리처럼 촉촉하게 보여주더라고. 아, 난 made in 광릉 거울만 써.
그래? 다음에 오일창 들어서면 나한테 알려줘. 나도 좀 사야겠어.
아, 그래, 예, 알았어. 아, 그나저나 풍경이 참 아름답네. 어찌 보면 마치 푸른 눈썹과 붉은 단장이 물속에 떨어져 한 폭의 미인도 같기도 하네.
하루 내내 8명이 그림자를 희롱하며 반하여 그곳을 떠나지 못하니 날이 저무는 줄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한편 성지는 동정호의 물결을 열고 용왕이 계시는 수정궁에 나아가니 용왕이 매우 기뻐하며 친히 궁궐 밖에 나왔다.
어서 오시게. 그 자네가 육관대사가 보낸 제자로구만. 얼굴은 많이 익은데 혹시 이름이...
예, 안녕하십니까 동정용왕님. 저는 제자 성진이라고 합니다. 육관대사님이 마침 몸이 쇠하시니 제가 대신 왔사옵니다. 대사님의 경에 오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 감사 인사는 됐네. 내가 좋아서 간 곳을 뭘 그러나. 자, 자리 앉고 술이나 한잔 합세.
예, 예? 저는 감사 인사만 드리고.
아, 손님이 왔는데 내가 어찌 그냥 보내겠는가. 최고급 막걸리를 대접할 테니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가게나.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마셔? 안 그래?
저 용왕님,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튕기지 말게나, 자네. 어른이 주는 술인데 거절하면 쓰겠나?
아니.
요것이 내가 동정호 막걸리 가게 특별 주문한 술인데 어찌나 맛이 좋은지 셋이 마시다 둘이 죽어도 모를 정도라네.
허나 저 불가에서는 술을 크게 경계하는 바이니 차마 받을 수 없습니다, 용왕님.
이 사람 참 젊은 사람이 앞뒤가 꽉 막혔구만.
예?
내가 부처에 오게 술을 경계하고 있음을 왜 모르겠는가? 다 알지, 알다마다. 허나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 세상의 광약과는 다르다네. 사람의 기운을 화창하게 해준다니까. 내 말 믿고 마셔봐. 마셔.
아니, 그렇다면은 제가 딱 한 잔만. 제가요, 딱 한 잔만. 원마 좋은 것!
용왕이 계속 권하자 성진은 이를 거역하지 못하여 한 잔, 두 잔, 석 잔을 연거푸 마시고는 결국 비틀비틀거리며 바람을 타고 육관대사가 있는 연화봉으로 날아갔다. 성진이가 사고를 쳤군요. 자, 이제 재미있게 얘기가 전개되겠죠. 독일에도 이런 꿈 얘기에 유명한 고전이 있어야 했나?
아, 지금 독일 꿈 이야기 생각이 안 나와요. 아, 근데 Alice in Wonderland. Alice in Wonderland 그 영국 네네. 꿈 이야기 네. 독일에도 유명해요.
아, 그래요.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꿈 얘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특히 아이들에게는 정말 꿈을 주죠. 네. 희망을 주고.
네, 맞아요. 아, 이 성진이 이거 딱 한 잔만 꼴깍 하는데 제가 여기 있는 물 차를 좀 마셨지만 이 순간 저에게는 네. 술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거 그냥 물이에요, 물차.
녹차네요, 뭐. 네, 윤서영님이요. 외국인 선녀도 계시네요. 가셨어요.
네, 있습니다. 여기
뭐 선녀가 8명이 나왔는데 뭐 그중에 외국인 선녀 한 명 없겠어요. 자, 안나, 이번엔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지금 킨 노래 Somewhere Only We Know 듣고 가겠습니다.
킨의 Somewhere Only We Know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읽기 김만중의 구운몽을 듣고 계십니다. 산 아래에 이르자 술기운이 잔뜩 올라 성진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성진은 안절부절 못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유, 만일 얼굴이 붉으면은 스승께서 이상하게 여겨 나를 나무랄 것이 분명해. 용왕님 핑계를 대봤자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 지금까지 모범생 이미지 잘 쌓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너뜨릴 수는 없지.
성진은 즉시 냇물에 나아가 웃옷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움켜 얼굴을 씻었다. 그때
갑자기 희귀한 향기가 코를 자극하는지라 성진은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 이건 무슨 향기지? 내 평생 이런 향기는 처음 맡아보네. 이야, 기이하다. 향로의 기운도 화초의 향기도 아닌 게, 와, 마치 사람의 뼛속에 사무쳐서 정신을 아득하게 한다. 야, 이거 이 향에 취한다, 취해.
성진은 계속해서 가히 형언하지 못할 향기를 맡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끊임없이 향이 나는 걸 보니 근원지가 있는 게 틀림이 없어. 이 물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이런 낯선 향기가 물에서 풍기는 걸까?
성진은 향기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의복을 단정하게 하고 물을 따라 내려갔다. 물을 따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향은 더욱 짙어지고 조그만 말소리도 조곤조곤 들리기 시작했다. 성진이 가까이 가서 보니 오호, 여덟 선녀가 석교 위에서 담소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다. 여덟 선녀와 성진은 춘삼월 석교 위에서 만나게 됐다. 아마도 성진이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순간, 이 자리가 아닐까 싶다. 하여튼 성진이 한껏 무게를 잡으며 선녀들을 향하여 말했다.
거기 선녀들.
뭐야, 저 남청네는?
어머, 뽀얀 피부에 V라인 턱선까지. 괜찮은데?
저기 나는 연화 도량 육관대사의 제자인데 스승의 명을 받아 하산했다가 이제 절로 돌아가는 길이요. 이 석교는 심히 좁고 당신들이 다리 위에 앉아있는 탓에 이 사내와 계집이 길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잠깐 길을 빌리고자 하오.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시오.
우리는 이 부인은 신녀들인데 부인의 명으로 대사께 문안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첩들이 듣건대 도로에 남자는 왼쪽으로 말미암고 부녀는 오른쪽으로 행한다 합니다. 이 다리가 심히 좁고 첩들이 이미 밟았으니 그쪽이 다른 길로 행하소서.
아니,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저더러 어느 길로 가라는 것이오?
옛날 달마대사는 갈대 잎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 하니 화상께서 육관대사에게 수확하셨으면 반드시 신통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아, 능력을 보여주세요.
대장부가 이렇게 작은 냇물을 건너지 못하여서 아녀자 여덟 명과 길을 두고 다투시나요?
성진이 그 말을 듣고 웃고 대답하되
낭자들의 뜻을 보니 길을 지나는데 돈을 받고자 하는가 보. 허나 이 가난한 중에게 어찌 금전이 있겠소. 마침 명주 여덟 개가 있으니 이것을 낭자들에게 드려 길을 사겠소.
성진이 손을 들어 도화 한 가지를 꺾어 모든 선녀 앞에 던지니 여덟 봉오리가 땅에 떨어져서 명주로 변했다. 그러자 여덟 선녀는 명주를 각각 주어 손에 쥐고는 성진을 돌아보며 찬연히 웃더니 몸을 솟구쳐서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성진이 석교 위에서 선녀들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잦아지자 바야흐로 석교를 떠나 육관대사에게 돌아왔다.
성진아, 네가 용왕에게 간 지 반나절이 지나갔는데 뭘 하다 이제야 돌아왔단 말이냐? 설마하니 용왕하고 술잔을 기울인 건 아닐 테고.
예?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왜 늦게 온 것이냐? 내가 50cc짜리 구름 스쿠터도 빌려줬건만 설마 거기까지 걸어갔다 온 게냐?
그것이 아니오라. 용왕이 관대히 저를 대접하고 만류하니 제가 능히 떨치지 못하고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하였사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 일이 늦게 되었사옵니다, 스승님.
허허, 그래. 조금 수상하긴 하다만 알겠다. 이제 그만 들어가 쉬거라.
예.
성진은 자기가 거처하던 선방으로 돌아오니 이미 날은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성진은 방 안에 누워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석교에서 만난 여덟 선녀의 모습만 가득했다. 여덟 선녀를 본 후로는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마음으로 생각하되,
남자가 세상에 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만나 나면 장수되고 들면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두르고 궁궐에 조회하고 눈으로 고운 색을 보고 귀로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전함이 또한 대장부의 일인데, 허나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발이 밥과 한 병 물과 두억 원 경문과 108개 염주뿐이니 남자로 태어나서 한 번쯤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데 도만 높으면 뭘 하는가. 아우 부실없다. 내 인생이 참으로 적막하구나.
성진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밤이 이미 깊었다. 성진이 자려고 이불을 뒤척이는데 문득 눈앞에 여덟 선녀가 서 있거늘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그 자리엔 책만 가득 쌓여 있었다. 성진은 뉘우쳐 생각하되,
정신 차려야지. 부처의 가르침에는 뜻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으뜸 행실이다. 내가 출가한 지 10년에 일찍이 조금도 일을 어기고 구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선녀들 생각에 빠지다니. 잘못하면 나의 앞날이 해로울 것 같구나. 정신 차리자, 정신!
성진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향로에 불을 피웠다. 그리고는 의연히 도단에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고 염주를 고르며 일천 부처를 염송했다. 그런데 호련히 창밖에서 동자가 부르되,
성진영! 성진영! 처음 들었어?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사부께서 부르시는데요?
대사님께서 나를 이 밤에 왜?
그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처와 지금 방장으로 가야 하니 준비하세요.
성진이 놀라서 생각하되,
깊은 밤에 나를 부르시는 걸 보니 반드시 연고가 있다.
성진은 부랴부랴 채비를 하고 동자와 함께 방장으로 나아가니 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등불을 낮같이 밝히고는 높은 곳에 앉아있었다.
네 놈!
예, 스승님.
성진아, 내 죄를 내가 아느냐?
스승님! 저는... 스승님을 섬긴 지 10년 동안 일찍이 한마디도 불손이 한 적이 없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육관대사가 이르되,
중의 공부에는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첫째로 몸, 둘째로는 말씀, 마지막은 뜻이라. 내가 용궁에 가서 술에 취하고 석교에서 여자를 만나 언어를 수작하고 꽃을 던져 희롱한 후에 돌아와서는 오히려 미색을 그리워하였으니 세 가지 행실을 오늘 하루 만에 그것도 한꺼번에 모두 다 허물어버렸구나. 너는 더 이상 이 땅에 머물 수가 없다. 떠나거라.
스승님, 제게 진실로 죄가 있거니와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우선 용궁에서 주계를 파하기는 용왕이 괴로이 권하기에 마지못함이고요. 또한 선녀와 더불어 언어를 수작하기는 그저 길을 빌리고자 함입니다. 각별히 부정한 말을 한 바 없고 선방에 돌아온 후 잠시 마음을 잡지 못하였으나 마침내 스스로 뉘우쳐 뜻을 바르게 하였습니다. 제가 죄가 있거든 종아리를 치실 일이지. 어찌 차마 내치려 하시나이까. 사부 우러러 보기를 부모같이 하여 저 12살에 부모와 가족을 등지고 스승님을 쫓아 머리를 깎았으니 이곳 연화도량이 곧 성진의 집입니다. 저를 내치시면 저는 어디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까?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말하자 육관대사가 이르기를,
내 스스로 마음이 가고자 하기에 가라 함이니 네가 만일 있고자 하면 누가 가라 하겠느냐? 누가 또 이르되 어디로 가오리오 하니 너의 가고자 하는 곳이 네가 갈 곳이니라. 황건역사는 어디 있느냐? 불러오너라.
육관대사가 명령하니 홀연 공중에서 신장이 내려와 명을 기다리거늘,
부르셨습니까 대사님?
너는 이 죄인을 데리고 풍도에 가서 염라대왕께 내어주고 오라.
성진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울고 머리를 무수히 땅바닥에 두드리며 말하되,
사부는 성진의 말을 들으소서. 옛날 안한 존자는 창녀에게 가서 잠자리를 함께하며 살을 섞었지만 석가께서는 죄를 주지 않으시고 다만 설법하여 가르쳤으니 제가 비록 죄가 있으나 안한 존자와 비교하면 중하지 않사옵니다. 어찌 풍도에 가라 하십니까?
이 녀석아, 안한 존자는 요술을 제어하지 못하여 그런 여자를 가까이 하였지만 마음은 어지럽지 않았도다. 너는 속세 부귀를 흠모하는 뜻을 두었으니 어찌 윤회의 괴로움을 면하겠느냐?
성진이 그저 서럽게 울고 갈 뜻이 없어 보이자 대사는 위로하며 말했다.
성진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비록 산 중에 있어도 도를 이루기 어렵고 근본을 잊지 아니하면 속세에 있어도 돌아올 길이 있는 것이다. 네가 만일 오고자 하면 내가 손수 데려올 것이니 의심 말고 내 말대로 행하도록 하여라.
성진은 하는 수 없이 불상과 사부에게 절하고 모든 동문들과 이별하고는 황건역사와 같이 명사로 향해 갔다. 옛날에도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얘기했네요. 네.
아, 마음속에 죄까지 물으시니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다 읽으시니 뭐 꼼짝 말하네요. 완전히.
아, 무섭다. 사부님.
무섭다 정말. 근데 정말 이런 분이 계시면 바르게 살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엄마요.
엄마, 맞아, 엄마 다 알지.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해도 눈을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눈을 보고 얘기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거짓말을 할 때에는.
예. 네. 그래요. 저도 우리 아들이 막 거짓말하면 다 알거든요. 근데 그냥 속아주는 척 해요.
아,
그럼 이제 지는 속였다고 생각하겠지.
맞아요.
나는 다 아는데. 예. 자, 유나의 노래 듣고 낭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멀리서 안부. 유나의 노래 멀리서 안부 들으셨습니다.
네.
자, 성진이가 선녀들에게 잠시 한눈을 팔더니 결국 쫓겨났습니다.
네, 진짜 멀리서 안부만 보내야겠네요.
그러게요. 육관대사가 성진이를 염라대왕께 보내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낭독 이어갑니다. 성진은 황건역사를 따라 유혼관에 들렀다가 망양대를 지나 풍도성에 도달하니 성문을 지키는 귀졸이 누구냐고 묻자 황건역사가 말하기를,
육관 대사의 법치로 죄인을 데려왔다
하니 길을 열어주었다. 곧바로 성진은 삼라전에 이르니 염라대왕이 매우 바빠 보였다.
바빠 죽겠다. 올해는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게냐. 세상에 보내놨더니 금세 다시 돌아오네. 다들 내 품을 이렇게나 그리워하다니. 이놈의 인기란. 어이, 저기 저놈 또 무엇이다냐?
저는 육관대사께서 보내신 성진이라 하옵니다.
이에 성진이 무릎을 꿇으니 염라대왕이 물었다.
어이, 육관이가 보냈어? 예. 성진아, 네가 이곳에 웬일이냐? 육관대사의 수제자 아니더냐?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어디 보자. 발자 문서 좀 봐주마. 머지않아 큰 돌을 얻어 연좌에 오르겠구나. 그러면 중생들이 모두 큰 은덕을 입을까 하였더니, 아, 대체 무슨 일로 이 땅에 왔느냐?
그러자 성진이 크게 부끄러워하다가 염라대왕께 아뢰되,
아이, 그게 용왕과 술자리를 갖고 또 길 위에서는 남학 선녀를 만나고 여인들을 마음에 둔 까닭에 스승께 죄를 얻어가지고 제가 대왕의 명을 기다리자 왔습니다.
염라대왕이 좌우로 하여금 지장왕께 말씀을 올려 말하되,
남학 육관대사가 제자 성진을 보내어 벌하라 하니 여느 죄인과는 다르게 처벌을 해야 할 듯 보이오.
수행하는 사람의 오고감은 염라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 어찌 구태여 묻소? 알아서 처리하시구려.
그러자 염라대왕이 성진의 죄를 결단하려 할 즈음에 두어 명의 귀조리와 아뢰되,
황건 역사가 또 육관대사의 명으로 여덟 죄인을 인솔하여 왔나이다.
죄인이 풍년이구나. 어서 불러들이라.
성진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더니 염라대왕이 죄인들을 불러들이라 했다. 그러자 남학선녀 여덟 명이 청 아래에 들어와 무릎을 꿇거늘 염라대왕이 물어 말하기를,
남학선녀들아, 선가에 무궁한 경치와 쾌락을 두고 어찌 이곳에 왔느냐? 그것도 여덟씩이나! 그 소녀시대에서 한 명 모자라는 숫자구나.
저희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위부인 명으로 육관대사께 문안하러 갔다가 길에서 젊은 남자를 만나 언어로 수작한 일이 있었나이다. 대사께서는 부처의 깨끗한 땅을 저희가 더럽혔다 하여 이렇게 첩들을 잡아 이리로 보냈습니다. 저희의 생사고락이 오로지 대왕의 손에 달렸으니 바라옵건대 자비를 베푸소서. 좋은 땅에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자 염라대왕은 저승사자 아홉 명을 불러 각각에게 은밀히 분부하여 보냈다. 그러자 갑자기 궁전 앞에 큰 바람이 일어나 모든 사람을 공중으로 날려 사면팔방으로 흩어지게 했다. 성진도 저승사자를 따라 표표탕탕 바람에 실려 한 곳에 도착하니 바람이 그치며 발이 땅에 닿았다.
봐라.
정신을 차려보니 푸른 산이 사방에 둘러있고 시냇물이 굽이지어 흐르는데 대발과 푸른 집이 숲불 사이에 여러 채 있었다. 저승사자가 성진을 이끌고 한 집에 이르러 문 밖에서 기다리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성진은 한동안 밖에 서서 이웃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
그 얘기 들었어?
얘기? 뭔 얘기?
양처사 부부가 올해 몇 살인 줄 알아? 시인이야, 시인. 근데 아이를 임신했대.
뭐요? 50에? 참말이야?
아, 그렇다니까. 세상에 드문 일이지, 참으로. 근데 임신한 지 열 달은 좋게 넘은 것 같은데 어째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아, 애기에?
그래? 무슨 일일까?
성진이 이웃들의 말을 엿듣고 있자니 마치 자신을 이르는 말 같았다. 분명히 자신의 양처사의 자식이 되어 태어날 줄 알고 문득 생각하되,
내 이미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구나. 이곳에 와도 분명 정신만 왔을 것이야. 육신은 틀림없이 연화봉에서 돌을 닦고 있겠지. 나이 젊어서 제자를 두지 못했으니 어느 사람이 나의 사리를 거두리오.
이같이 생각하며 마음이 잠옷 차량했다. 그때 집안으로 들어갔던 사자가 나와서 이르기를,
이 땅은 대당국 회남도 수땅이고 이 집은 양처사의 집이라. 처사는 너의 부친이며 처사의 부인 유씨는 너의 모친이니 빨리 들어가 길한 시각을 놓치지 마라.
성진은 즉시 집안으로 살그머니 들어가 보니 약탕의 향기가 코를 찌르는 듯하고 방 안에는 여자의 신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성진이 마음에 꺼려 머뭇거리니 사자가 뒤에서 힘주어 밀쳤다. 성진은 공중에서 엎어져 정신이 아득하여 천지가 뒤바뀌는 듯했다. 성진은 소리를 질러서 성진이 살려 했으나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은 다만 아기 울음소리였다.
네! 네!
아유, 대감! 부인께서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아이고, 부인, 와둥둥, 네, 부인.
산모와 아이 둘 다 건강하니 걱정 마소서. 대감, 아이 울음소리가 크니 장군이로소이다. 축하드리옵니다.
다행이요. 우리가 이 아이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네, 지금 감격의 눈물이 나요.
대감, 부인께서 안정을 취하셔야 하니 부엌에서 약사발을 좀 가져다 주시지요. 양처사는 부엌에서 산파가 미리 준비해둔 약사발을 가지고 들어와 부인의 입에 손수 먹여주었다. 이후 성진이 배고프면 울고 울면 어미가 젖을 먹였다. 성진이 처음에는 마음으로 남학 연화봉을 잊지 아니하더니 점점 자라면서 부모의 정을 알게 됐다. 그리하여 전생의 일은 아득하게 잊고 기억하지 못했다. 하루는 양처사가 어린 아들의 골격이 벌써부터 빼어남을 보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분명 천상에서 보내줬어. 천상의 사람으로 잠시 지상에 내려온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늠름하고 똑똑하고 완벽할꼬. 안 그러냐, 돌쇠야.
아유, 그렇고 말고요, 대감님. 누지막하게 얻은 아드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시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네, 이 아이의 이름을 소유라 하고 자를 천리라 하겠어.
이렇게 성진은 인간 세상에서 소유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소유의 나이 10살이 되니 얼굴은 옥으로 다듬은 듯하고 눈은 새벽별 같았다. 또한 문장을 크게 이루고 지혜가 어른보다 나으니 양처사가 부인 유씨에게 이르기를.
부인, 잘 들으시오. 나는 원래 세상 사람이 아니오. 허나 그대와 같이 속세의 인연이 있는 까닭에 오래도록 이 땅에 있었어. 내 고향은 신선들이 사는 복래산이오. 예전부터 복래산 신선들이 자주 편지하여 다시 복래산으로 돌아오라 하였지만 그대의 외로움을 염려하여 이 자리를 지켰어. 헌데 이제 우리 아들 소유의 영특함이 이러하니 그대 길이 의지할 곳을 얻어 말년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요. 그러니 부디 나를 생각하지는 마시오.
양처사는 모든 도인들을 자신의 집에 불러 모아서 함께 백룡과 청악을 타고 깊은 산골로 들어갔다. 이후로는 가끔 공중에서 편지를 보냈지만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네, 아, 오늘은 내용을 좀 많이 읽어드리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후딱 훌딱 지나갔어요. 네. 백은철 씨 수고하셨어요.
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나 우리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곡만 좀 소개해 주세요, 안나가.
네, 마지막 노래 오늘 The Weather Girls 노래 It's Raining Men.
네, 들으면서 저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혜정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